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참 성령님의 역사에 굴복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참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볼때 하늘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별들과 은하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우리가 저쪽 망원경을 통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움직이시고 또내 못된 성질을 주님께서 닦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그것을 컨트롤하시고 또 우둔한 머리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감화하셔서 어떤 땐 우리 속에 있는 충동들과 밖에서는 모든 유혹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때 하늘을 위해서 보람 있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 살려는 모든 것들을 꺾어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하시고 이런 모든 신비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의 구속사업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모든 서론을 다 생략하고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계신 주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그 일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설계하기 전에, 설계한 것을 짓기 전에 청사진이 있죠. 물론 그 블루프린트는 설계도지만은 이제 그것을 갖다 놓고 설계한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이제 세워질 그 건물의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려놓습니다. 그 이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바로 성소 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들을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제가 회사에 가보니까 그 회사의 사장의 사무실 문 앞에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In vacation, 휴가 중. 그렇게 써붙여 있어요. 지금 우리 구원의 도리며 또한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또한 죽음으로 희생을 드려주신 다음에 하늘에서 휴가 중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것은 44절과 4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오류를 많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개념을 많이 들어왔어요.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선생은 먼저 읽은 사람이 선생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먼저 읽은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글을 우리가 읽고서 우리가 배워서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철학이 되고 개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방법을 알고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사실 스스로 깨달은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말씀을 듣고 깨달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오류, 잘못된 생각, 잘못 가르쳐진 것들, 잘못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녹여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생각들과 개념들이, 잘못된 신학들이,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마음을 돌문처럼 꽉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덤 뒤에는 그 문 뒤에는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들이 랍비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잘못 세뇌된 것들을 주님께서 전부 다 제쳐놓으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런 편견 없이, 그게 중요한 단어죠, 아무런 편견 없이 깨끗한 심정으로 정말 완전히 빈 그런 그리처럼 완전히 마음을 다 열고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하나 다시 이해하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곧 모세 율법과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글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은 대선지자예요. 또 소선지서, 그렇죠? 학개스가랴, 말라키 같은 것들, 아모스 같은 것들, 요나서 같은 것들, 이런 소선지서, 또 시편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모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어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지,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 구원해야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진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를 잘못 기다렸고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경을 펴시고 올바로 이제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워버린 다음에 올바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소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 성소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삐뚤어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지상성소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히브리 8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말씀하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 하늘에서 이 지상 성소를 지을 패턴을, 예?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실체의 모형이죠. 물론 축소해서 조그맣게 지었죠. 훨씬 보잘것이 없었겠죠. 그러나 하늘의 주님께서 마련두신 성소의 패턴을 따라서 세우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9장 23절과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 지어진 지상성소는 모형이에요. 모형은 실체가 있어야 모형이 있죠.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카피해서 복사해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아, 이 지구상에 있는 성소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에 있는 떡상과 하늘에 있는 촛대와 하늘에 있는 분향단과 하늘에 있는 법궤와 그런 것들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이기 위해서 실체를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거민들과 천사들도 하늘의 주님께서 이 구속사업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소제를 보면서 그들도 이해하는 것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이 세상 지상 성소에 드리는 제사,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하고 거룩한 피로 한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이 지상 성소 말고 하늘에 있는 참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이 이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아 우리의 구원의 국면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주님께서 두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하늘의 성소에 있는 봉사,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그 국면을 너무나 강조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않는 입장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지상에서 사역해서 하늘 성소의 사역으로 옮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케이션 휴가 중으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못지않게 오히려 어떠면서 더 중요한 중보사업과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편히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것 못지않은 중요한 사역을 하늘에서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주님의 그 사역에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조르고 말리고 예수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의 길을 가셔야 할 텐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땅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된 개념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역에 얼마나 방해가 될 것이며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자 이제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것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뜰에서 양을 잡는 그 뜰, 번제단 있는 그 뜰에서 나중에 첫 번째 장막 하는 것은 첫 번째 장막은 이 텐트가 쳐져 있는 성소 지성소의 첫 번째는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로서 보시는 것은 보세요. 이 성소 제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 이것은 여기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국면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야 주님의 그 사역이 내게 효험이 있고 내게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는 국면들이 있어요. 그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실물 교훈으로 만드신 것이 지상성소란 말입니다. 근데 1년에 1차씩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이것은 첫 번째 장막인 이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장막인 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이 지상성소 자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요. 첫 장막이 지상성소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 성소란 말을 갖다가 타하기야라고 해서 이 헬라말로 타하기야 하면 이 지성소를 말할 때는 하기야 하기오 그래서 Holy of Holies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 그렇게 단어를 썼지만은 타하기야 하면 성소 전체 자체를 갖춰서 성소라고 말할 때 성소와 지성소 전부 다 합쳐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할 때 타하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상성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셨으니까. 또 지상성소의 모세 때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는 예수님께 십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고 또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제 봐야 할 성소는 하늘 성소야.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서 하늘 성소에 계시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이 안목을 시선을 지구에 있는 지상 성소에서 하늘 성소로 옮겨주기 위해서 쓴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은 지상 성소는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자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지상 성소가 개혁되어야 돼요. 그것이 없어지고 하늘 성소로 옮겨가야 돼요. 그렇죠? 자, 11절 그리스도께서 이 구장입니다. 히브리 구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장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 성소 말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역사와 사역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근데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가 아니라 타하기야 하늘 성소 자체로 옮겨가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 성소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휴가 중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또 두 번째, 세 번째로 좀 나눠서 좀 보십시다. 여러분, 성소에서는 성소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소에 휘장을 친 건물을 만든 성소엔 첫째 가는 성소고, 두 번째 가는 지성소입니다. 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또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있고 운자인데 거기에 쉐키나 영광이 이 쉐키나라는 뜻은 dwell, present 그러니까 거한다, 또 임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법궤 위에 시운좌에 이제 있었습니다. 시운좌는 은혜를 베푸는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계단이 있는 것을 이 성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계단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성소 뜰에 사역이 있고 두 번째 성소 안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성소 안에 사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다른 성격들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들에게서 잘못된 죄된 경향들을 타고났어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혹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속에서 죄의 충동이 올라올 수 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어떤 때는 우리를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충동들이 올라와요. 또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 속에서 그 유혹, 죄에 대한 유혹에 반응하는 그런 성질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린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성격은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호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 말이죠. 제가 한 몇 년을 봐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오장육부 속에 뭐가 있는지 금방 다 알아요. 너무 해픈 사람이요. 말 그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해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참 쉬운데 너무 자주 실수를 하고 또 문제 일으켜요. 근데 꽁한 사람들은 실수가 없어요. 굉장히 조심한데 근데 한 번 걸리면 국물이 없어요. 한 번 걸리면 그 붙잡히면 큰일 나요. 우리는요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지니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런 성질들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성격들을 배양해 왔어. 우리가 죄의 습관을 통해서 배양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 우리가 이 남들을 대접하고 다루고 우리 식구들을 다루고 우리의 자식을 교육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는 모든 일이 있어서 가만히 보면 내가 키워온 내가 배양한 죄의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렇죠? 남에게 의심을 잘하는 사람 한마디 무슨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의심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습관을 키워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돼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봉사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해결돼야 돼요. 급한 사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용서 받는다고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죄의 문제와 죄의 성질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저도 가만히 어떤 데 가만히 보면 저도 타고난 것과 제가 젊을 때 또 어릴 때 배양해온 죄된 습관들 때문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참. 근데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이것을 없애거나 바꾸거나 변화시키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그 똑같은 데에 걸려 넘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그 하늘 성소에 예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대신 져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성질과 파워를 내 속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의 문제를 녹여내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 우리를 구속하시는 국면이 성소 뜰의 역사가 있고 성소 안의 사역이 있고 지성소의 사역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셨어요. 그것을 영어로 우리가 atonement래요. atonement는 구속인데 atonement란 말이 이 틴데일이 원래 제일 처음에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구속이라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무슨 단어를 쓸까? 그런 말이 없어요. Atonement. 그래서 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었다, 화목되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이걸 말을 만들자. 그래서 at one month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at one month란 세 단어를 합쳐서 atonement란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사실이나 우리가 죄대요. 죄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거나 뵙거나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일단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일단은 하나님과 만나게 화목하게 해주신 것이요, 그 일을 상징해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소 뜰의 역사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로마서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그랬어요. 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 위해서 성소 뜰의 이제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은 양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끌고 간 죄 없는 양이 죄는 죄인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죄인이 그 양 위에 손을 얹고 죄를 다 고백하면 그 죄가 양에게 전가된 다음에 그 양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 치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를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만 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화목케 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선택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정말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세요 부탁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 전혀 우리가 몰랐을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간과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우린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감격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사역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에 연합돼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사역과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예수께서 봉사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천번 만번 돌아가셨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 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중보사업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 속에 아무런 효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효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결론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 하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구는 참 억울합니다. 내가 범죄한 제가요 고등학생 때 또 대학생 때 참 전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닌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정말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과 해와가 범죄한다는데 그 결과를 왜 내가 받아야 되는가 내가 가난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죽어야 되고 왜 그런가 참 억울하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선택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제가 고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이해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팔을 벌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값을 사주신 그 크나큰 사랑은 이 우주의 어떤 다른 혹성이나 어떤 다른 은하계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우리들을 위해서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천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죄를 지고 반역해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불평하거나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영원히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상태는 옛날 타락하기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신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를 범죄했다고 없애버리지 않고 그냥 살게 하신 것은 그 이후에 계속 지나서 6천년 지나면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회를 얻어서 믿고 주님께 굴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소아 마비로 태어나든지 문둥병이 걸리든지 암에 걸려 죽든지 그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 얻는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주님께서 큰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주시려면 누구나 다 구원해 버리시지. 믿으나 안 믿으나 뭐 선하나 뭐 악하나 다 구원해 버리시지. 그러면 구원하시려면 그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또 어떻게 믿느냐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공의롭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하나 구원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해 하셨다? 당신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니,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여기 말씀하기를 자기의,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 범죄한 영혼을 그냥 무조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반드시 갚아주세요. 누구로? 죄 없는 자기의 거룩한 피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으로, 그 희생으로 죄인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그 앞에서 누가 할 말이 있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해서 구원해 주실 때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요. 왜?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실 때 하나님이 의로워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기칠 수 없어요. 죄인을 하늘에 데려가시잖아요. 다 회개하지 않고 굴복지 않은 사람을 무조건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정당한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 당신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해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의롭다 하실 때 당신 자신도 의롭다고 인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성소들의 사역이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국면은 성소인데 예수님의 중보를 통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용서해줘야 해요. 용서받은 자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계속 그렇게 똑같이 살면 용서해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용서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서해준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왜 필요한가? 용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 용서는 그가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 위한 기반인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용서받은 자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의 중보사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흘리고 죽은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향단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따라가서 그 기도하시는 대제사장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왜 기도합니까? 이제 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것을 Revised Standard Version RSV에 Revised Standard Version은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이렇게 써요. God put Christ Jesus forward as an expiation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그 피를 주셨는데 to be received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보혈과 공로가 우리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중보 사업 없이 죄의 용서와 구원은 없어요. 받는 자가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다음에 제사장의 그다음 사역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레위기 4장 3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살을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4장 5장 6장에 레위기서 성소 문제에 제사 드리는 것을 설명할 때 좋게 설명할 때 이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서 속죄한 즉 사함받을 것이라. 속죄한 즉 사함받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그 양을 잡았을 때 죄가 사함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속죄한 즉 죄가 사함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하늘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끝인데 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살아보셨다.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는데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으시다. 이 얘기를 여기 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은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죄가 쌓였으면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체면이 없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가 깨끗이 씻음 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피의 보혈을 주장하고 나갈 수 있어요. 나가서 물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죄가 다시 우리 속에서 충동질할 때, 죄가 밖에서 유혹으로 내 속에 들어오려고 때, 그것을 승리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자, 히브리 7장에 보시면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이 세상에는 대제사장은 자꾸 죽어요 늙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살아있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밤에 가도 돼요. 새벽에 가도 돼요.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어렵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주 앞에 항상 나갈 수가 있어요.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히브리 8장 1절 2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 아니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휴가 중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복음을 이해하게 이유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요. 두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날 위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때 우리 속에서 죄에 대한 구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언제? 오늘. 오늘이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렇죠? 너희가 믿음에서 뒤로 떨어질까 조심하라. 왜? 너희가 유혹받아서 또 쓰러지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지면 딱딱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우리 속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소 뜰의 사역을 주시고 성소 안의 사역을 주시고 지성소 사역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 우리가 처음에 믿은 것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심판을 통한 구속입니다. 그것은 지성소 사업이에요. 성소 뜰의 사역과 성소 사역과 지성소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고, 대신 죽어 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파워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매일 그 은혜를 계속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 손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 앞에 데리고 들어가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데리고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갖다 다 끄집어내서 하나 그냥 토막질해가지고 어디 죄가 있나 찾으려고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시여 천사들아 보라 또 아버지시여 이 죄인이 영원히 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거룩한 천사 앞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나갈 때 거룩한 계명 십계명 율법 앞에 나가서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국면이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국면인 심판의 국면을 볼 때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 보시면 거기는 대속죄일이 나와요. 대속죄일 날. 그렇죠? 대속죄를 말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30절. 29절부터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게 무엇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란 말입니다. 왜요? 머리가 깨끗해서 회개를 진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니 사람들을 죄에서 정결케 해요. 두 번째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 용서에서 더 나가서 이젠 정결케 돼요. 그렇죠? 죄에서 정결케 돼요. 그리고 보세요. 33절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들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도 정결케 해요. 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계속 받으시고 들어서 우리의 죄가 없는 곳에 하늘의 죄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왜? 하나님 저기는 저 사람이 또 도둑질 또 했습니다. 저 사람이 또 간음했네요. 나의 피 아버지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하늘의 기록됨으로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죄에 대한 언급과 죄에 대한 상상과 생각조차 없던 거룩한 것이 우리의 죄가 계속 올라가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속하는 일이 생김으로 하늘 성소 자체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더럽혀졌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성소에서 이 대속죄 날, 1년의 맨 마지막 날 대속죄 날 사람들 백성들만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됐던 성소 자체도 정결케 한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면 죄를 고백한 그 양이나 염소나 소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이니까 그 성소에 뿌렸어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성소에 옮겨졌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하늘로 가져가셔서 구속사업을 하시고 용서하시고 하시죠. 자, 그리고 옛날엔 양의 피를 많이 뿌려서 성소 안이 더럽혀졌어요. 그것을 대속죄를 다 대청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 자체도 그렇게 정결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히브리 10장 1절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대속죄일 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나오는 제사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실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대속죄일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번 죄를 다 도말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매년마다 사이클로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서 주님께서 심판사업을 끝내시고 이제 정결사업을 끝내시면 다시는 이 지구상과 우주에 죄가 없고 다시는 죄의 기록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사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늘 성소와 지성소가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모든 기록지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위기서 16장 15절 16절 보시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소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성소의 정결사업이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사야 1장 27절을 말씀하기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된다. 이것은 영어로 Zion shall be redeemed with judgment. 시온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을 통과해서 나도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고 우리가 죄의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를 아직도 비밀리에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렸어요. 죄를 승리했어요. 죄를 다 주님께 드리고 굴복했어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서 이 사람 의롭다고 할 자격이 있게 되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제 심판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돼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계속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은 자꾸 건너뛰고 안 읽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 각각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우리 선악간에 우리가 몸으로 행한 대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의도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 심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예수 십자가 믿은 자는 심판이 없다. 그것은 심판의 정죄가 없다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가 정결케 된 자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대속죄일의 사업을 피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이란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어디에? 교회에서 심판을 먼저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께서 심판장이시고 또한 심판할 나를 작정해 두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누구 복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의인들은 그 속에서 죄가 용서받고 정결케 되어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심판으로 보여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무리 애썼지만 구원할 수 없도록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밝혀내서 보여주심으로 악인들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공평하시다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그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말씀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죠.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이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책들이 펴 놓여 있어요. 책들을 펴고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러 그 앞으로 나가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살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도 누가 고소받으면 반드시 변호사가 있고 검사에서 논거를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의롭다 아니면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지 공평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받아요. 심판을 통해서 책에 기록돼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다 펼쳐서 우리의 회개한 것과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을 하늘 앞에 증명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은근슬쩍 데려가면 안 되는 것이요. 마귀가 고소할 것이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요. 항의할 것이요. 반칙입니다 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당신께서 의롭다함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 책에는 이 심판의 시기가 언제부터 일런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 8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나와서, 이건 교황권이죠. 남편과 동편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그때 한 거룩한 자가 말합니다. 한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니, 주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가만 놔두십니까? 이렇게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성들 괴롭히는 이 세력을 가만 두십니까? 왜 심판치 않으십니까? 하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 가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아니라 성소 정결은 대속죄예요. 대속죄는 심판의 날이에요. 인침받은 날이요. 끝에 1년 끝이에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는데 왜 또 심판받아야 합니까? 또 회개해야 돼요. 사람은 변하니까. 사람이 변하니까. 또 죄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청량하는 건 뭐예요? 심판하는 것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심판해요. 정말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판해요. 성경은 이 성소 제도에 있어서 성소뜰의 사역과 성소의 중보의 사업과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심판의 사업 세 가지 국면을 계속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고, 그 세 국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원히 하늘에 살도록 데려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요한계시록 14장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를 없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 주님께서 심판할 시간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성경에서 무슨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님의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정결케 된 자가 되라.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하기를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정결케 된 다음에 우리가 성거룩한 성품을 이루고 우리의 선한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죄에서 죄 문제가 우리 속에서 해결되는 된 일입니다. 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우리의 구원에 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의 그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효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임하사 저희를 우리 죄에서 죄의 성질에서 구속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의 힘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양심을 씻어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백성들과 종들 가운데서 혹시 하늘의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있으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사역과 연합하여 정결케 되는 경험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